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이라. 이게 요즘 이제 돌아가는 그 세태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태여 해석은 안 할 거고, 이런 때일수록에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물질관을 가지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걷어 보낸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에 관련해서 우리가 요긴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돈은 분명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경건 생활에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가짐, 습관,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인생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을 새길 때 이렇게 만나보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또 돈을 쓰는데 어느 방식으로 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대충 그 사람 됨됨과 그 사람의 깊이와 그 사람의 시야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 자녀들의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즘 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 또 일시에 그 인생 자체가 주저앉고 파멸당하는 소리가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뭐 매스컴이나 모든 면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중심이 돈입니다. 사실은 돈이 납부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가리켜서 만몬이라, 이거 아람어인데 그 돈신이죠, 돈신. 하나의 경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벌 God. 그러니까 이걸 인격화한 거죠. 인간은 이 괴물 앞에 오금을 못 펴요. 일국의 대통령도 장관도 뭐 장군도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구별 없이 돈은 이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한 것 같이 탐심이 극한에 달하니까 이 우상 숭배라 다 돈을 숭배하게 교만한 자로 만들고 노예로 만듭니다. 일단 이 만몬에게 잡히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라 하나님 몰리하게 되고 특별히 요즘 말세 징조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예고했는데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독이 올라 눈이 흐려지면은 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된 얘기죠.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는 상록수 그 주인공 되는 최영신 여사가 일찍이 와서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호 되는 동네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깼죠. 근데 그 옆 동네는 한 100여 호 되는데 그 가난한 중에도 술, 노름 뭐 이런 걸로 그저 재산 탕진하고 땅 팔아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노름판에서 노름빛 밟느냐고 마누라 팔아먹었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건 뭐 세월이 흘러도 다 마찬가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여전도의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복부인인데 그저 부동산 투기에 아주 탁월하고 그냥 한 주간 내내 아파트로 또 땅 사러 쏘다니다가 주일 내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회장이니까 사회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405동 이게 그냥 재미난 얘기 같지만 이 돈에 미치면요 뭐 하나님도 안 보여요. 형식적으로 따라다니고 기도 뭐 예배 시간 뭐 이런 거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갖는 비결이 뭐냐? 그게 뭐냐? 첫째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걸 족한 줄 알아요. 오늘 보면 11절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뭐 가난으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배웠노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은 현재 분사 알죠? 현재 완료형. I have learned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면 한 번 배운 게 아니고 전에 그냥 배우고 만 게 아니라 전에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배워온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일시에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이지. 바울은 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자족하는 이 삶이 그가 본래 받은 특별 은사가 아니라 배워서 얻고 터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 연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뭐 돈 얼마 있으면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있으면 있을수록 겨울에 여름에 소금물 들이키듯이 더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명예도 올라가면 올라가 한이 없어요.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탐욕, 정욕, 성욕, 명예욕 등의 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 영적인 경건 생활도 경건 연습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면서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에서 본래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따라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현재 소유로 만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그럴듯한데 무슨 음악 감상하듯이 한번 듣고 나서 그럴듯하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그게 힘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신자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줬다고 그랬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그 텅 빈 모든 걸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에서 인생 행로를 설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모신 마음에만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돈이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귀한 겁니다. 건강도 마음에 달렸다고 그러죠.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 얘기를 하는데 현대 의학은 근래 와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시기, 질투, 욕심, 탐욕에 찌든 그 얼굴에 보면 메마르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강박하기 말할 수가 없고 보면 알아요. 화장빨도 안 받아. 여름 같은데 그냥 여기 그 그렸던 검은 게 또 이게 범벅이 돼가지고 쭉 내려. 참 그 보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에게 내가 맡긴 인생. 난 주님의 소유. 이렇게 되면 얼굴에 벌써 은혜가 다. 그거 뭐 화장도 필요 없어요. 또 화장을 어쩌다가 또 하면 화장빨이 잘 먹지 얼굴에. 하루에 암에 걸릴 위기가 다섯 차례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사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이겨낸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벌써 이 얘기하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좋은 약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데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평양에서 그 전에 초대교회 밤 달밤에 나와서 2시, 3시에 춤을 추는데 저 영감이 저 미쳤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자다가만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다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소리도 지르고 춤을 추고 싶은데 그러면 미쳤다고 그럴 거고 혼자 남자 자는데 내가 춤췄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거리에 다니면 우리보다 멀쩡하게 생기고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러지만 겉으로 보면 오히려 초라할 수 있지만 사실을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 하늘과 땅 사이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근데 어떻게 어제 늘 기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출판 영음사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남포교회 계신 조주석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출판국장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아무튼 점심에 가든 일단 갔다 하면은 다 일어나라고 그래. 일하다 다 일어내 직원들. 그 다음에 그 조주석 목사님이 목소리가 그 목사님 아들인데 성가대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했는지 보기보다 아주 그 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웃으라고 그래. 그럼 다 따라 웃는 거예요. 이분이 허허허 웃으면 다 지원 돌아가면서 다 한 번 시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세포는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를 구별 못한대요. 근데 이 웃을 때 온 세포가 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웃는 거지. 웃다 보면 진짜 웃어요. 그런 다음에 각자 자기 위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 엎드려. 왜냐하면은 팔굽혀 펴기. 처음에 20번도 캑캑 하던 사람들이 지금 120번에 한 번에 120번. 예? 그 내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랬어요. 이것도 뭐 독재하는 것 같이 뭐 시키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해라. 내가 가르쳐 줬으니 집에 가서 하던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자 디자이너가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한 번에 120번까지 증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지. 정신적으로도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무슨 얘기냐. 기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기뻐할 미천이 충분히 있고도 남은데 그걸 내가 미련스럽게 그걸 제대로 느끼질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무조건 하라 이 말이죠. 이 방면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선구자입니다. 온갖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자기는 가난한 중에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지 열 차례에 걸쳐서 세 번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교통수단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지중해를 그 쪽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 직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철저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더니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궁금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한 헌금을 했을 때 그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임종시에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이 헌금 자세가 그래요. 내가 가진 게 내게 아니고 내가 잘라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되돌리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헌금했다고 교만하거나 헌금했다고 자기가 뭐 했다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욥기 41장 11절 시편 24장 1절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오너입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귀인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오, 너는 하나님이다. 내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라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개혁주의 운동의 초점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구원의 끝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있다.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를 들여서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헌신할 때 먼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존 시에 장출혈이 심해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어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혈을 하고 그냥 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이러다가 가게 되면 가야지. 이거 뭐 견디는 수가 있나.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설교지 간증에도 나옵니다. 온 몸속에 빛이 있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다 하는데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 가운데 자기가 밝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이후에 이게 완치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은사파도 아니고 병 고치는 걸 강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이 간증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여기서 받는 교훈이 뭐냐?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삶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전체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컴밋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의 모범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 성도처럼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이 들 수가 있는 여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 성경에 뭐 부자 귀하죠. 그러다 교회를 말해도 부자가 교회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남이 볼 때 가난이 성경에서 가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부욕해 해서 육적으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영적. 가난이 나에게 왜 있나 불평하고 비관하는 거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가난이 좋다고 가난하기를 바라는 뜻하고는 달라요. 여기 보면 극한 가난 중에도 헌금 풍성이 한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보면 거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렇게 5절에 보면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그저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개운하고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인생을 여유 있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사니까 뭐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입으면 그거 다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욥기 1장 21절로 22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욕기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생각났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매 그 설교집 욕기 설교집이 우리 도서출판 영험사에서 냈는데 이 효자 품목에 아주 잘 나가요. 이게 지금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중에도 그랬는데 참 고난이 많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대개 과거 욥기 설교지면 어려워. 근데 이분은 욥처럼 그냥 지차 진을 빼면서 어려움도 당해가면서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쉽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도 한 서너 권 사서 하나씩 선물하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읽어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분이 그걸 보고 위로받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생산성이 열매가 맺어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뭐 딴 거 먹는 것도 중요하죠. 커피 같은 거 좀 비싼 커피 먹지 말고 좀 했다가 하세요. 그러면 은혜 끼치죠? 도서출판 영험사 돈 벌죠? 돈 번다고 그 돈을 어디 쓰느냐? 중국에 박윤선 중국어 주석 보내기 운동 그 문서 사역하죠? 여러분 앉아서 선교 사역하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모든 걸 잃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적신이거든. 이 깊은 사색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상은 참 깊은 사색을 가진 기독교 진리요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과 이런 진리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요. 감리교 창신자 요한 웨슬레가 자기 집이 어떤 날 불타서 다 탔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님의 집이 불탔네. 그랬네. 자기 걸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고 넌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담임 목사보다 내가 잘하는 게 노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박영선 목사님 노래소리 들어보진 못했는데 딱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소절이라도 부르고 가야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 하나님을. 그러면 저 사람 없는 각박한 광야에다 떨어뜨려도 삽니다. 돈을 물려주고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물질관을 심어주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끝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다수가 수전놉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돈 지키려고 발발 떨어요. 어떤 사람 뭐 개하고 같이 난데 그거 잊어버릴까 돈 잊어버릴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재벌 가에서 그 부의금 조의금 들어온 거 자기 몫을 적게 받았다고 소송. 여러분 아유 정말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돈에 포로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풀려나지 않고는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색에 의해 처신해 가는 신자라면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돼. 움켜쥐는 삶에서 주는 삶. 그걸 일대 방향전환으로 해야 돼요. 어제 신문 보니까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84살인데 2006년부터 매년 금액을 자선단체 기부를 하는데 이번에 금년에 28억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2조 8,900억 원을 여태까지 기증한 거, 기부한 거 중에 제일 많이 했는데 다섯 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그래요. 통합 측에 이응순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이분 만났어요. 울란바토르 대학 거기에 재단 이사장님도 되시고 한국 재단법인 기독교 학술원의 이사장님이세요. 근데 여주에 땅이 32만 평이 있는데 이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야 이래다간 시험당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32만 평을 기독교 학술원에 기증했어요. 이게 울란바토르 대학 오도교 거기 총장님으로 거기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이응순 장로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분이 23년째 매년 몽골에다가 100톤 쌀을 보내기 변치 않고 처음에 갔을 때보다 교회 개척한 그 영사관에서 교회 하나 개척하자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울란바토르 대학 군내의 제일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값지게 삽니까? 이분 80이 넘었는데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있는데 전우식 장로님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응순 장로님이 자기 수학 선생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좁아. 그분도 80 넘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로 하나님 섬기려는 거야. 복음 사역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14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어. 우리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삶, 주는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실천적인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파멸당해요. 잘 나가면 그거 더 위험해요. 우리 손주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거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가기 전에 조금 왔을 때 새우깡을 잘 먹어서 제가 새우깡을 통째로 갖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나를 이렇게 먹는데 침을 붙여 먹어. 그래서 어째나 보느냐고 성진아 나 새우깡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하다가 지가 먹던 거 주더라고. 이거 우리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니거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경제 기독교 경제 원리예요. 신학 이론 논리 상식을 뛰어넘는 이거를 자녀들에게 체험하도록 해. 어려서부터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한테 헌금 보내달라고 그래서 헌금의 애착이 그러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게 무슨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으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는 삶, 파종의 삶.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 권면한 바울은 결론적으로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불충한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신비에 새기고 육비에 새겨서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